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몽골 3개국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핵심 광물 회의를 열고 다자간 정보 교환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이도훈 한국 외교부 제2차관, 그리고 잠발 감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이 제1차 핵심 광물 3자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핵심 광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몽골의 잠재적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물 탐사 정보 공유 등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민간 관계자도 참석해 몽골 광물 자원의 현황과 잠재력, 세계 상품 시장 동향과 투자 관련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은 각국이 지질학적 자원의 완전한 경제개발 혜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미한몽 3개국이 현재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구리 외에 히토류와 리튬 등 배터리 소재 핵심 광물의 개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사우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6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관련 당사자들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균형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의 근본 원인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특별대표와 류덴코 차관은 이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영내와 국내 사회의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익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성계병진 접근법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원칙을 준수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중국 측과 최근 수년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한 불균형한 군사활동의 전례 없는 증가와 공동 핵계획 실행으로 인해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위해 요인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을 이미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7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뒤 나온 결과로 이에 따라 4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수출 규제 현안이 해소됐습니다. 앞서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했던 2019년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조처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 대화 개최로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일부가 27일 국무부에 중국과의 과학기술협정 STA를 연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켈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의원 9명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서한을 보내 STA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과학기술협정은 1979년 수교 당시 체결된 것으로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27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학계 연구원과 산업 스파이를 활용하고 강제 기술 이전 등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미중 기상청 간 공동작업과 12개 이상의 중국 기업과 진행 중인 미 농무부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28일 수요일부터 한국에서는 나이 세는 법인 국제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어떤 상황에 쓰는지에 따라서 나이 소개가 달랐던 예전과는 다르게 28일부터는 세계 공통의 나이 세는 법과 같은 만 나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자, 연말에 태어나거나 음력 띠를 기준으로 하면은 며칠 사이에 두 살도 많아졌던 세는 나이.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나이라고 부를 만큼 오랜 관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각종 행정 서류를 쓸 때의 나이 기준, 또 병역 검사를 할 때의 나이, 의료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등 사안에 따라 기준이 또 달라서 소송과 분쟁도 있었는데요. 28일 수요일부터는 현재 시점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이를 빼는 국제 기준의 만 나이를 한국의 공식 나이로 삼기로 한 겁니다. CNN과 BBC 등 해외 언론도 한국의 만 나이 통일을 주목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한국 사람들 앞으로 모두 한 살에서 두 살씩 젊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다뤘었는데요. 최근 한국의 법제처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 또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등 일부 사안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당부하면서 학교와 관공서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은행과 보험사, 통신사 등 많은 기업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나이 계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 화장품 등 유통업계, 만 나이 기념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8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북한, 매우 습하고 무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함경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새벽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40mm 정도 예상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장맛비는 금요일 오전부터 그치기 시작하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비구름은 대부분 지역에서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자, 수요일의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최고는 23도에서 3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30도, 개성 27도, 중강이 31도고요. 함흥이 가장 높습니다. 34도, 원산은 32도, 청진 26도, 해산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동해상은 앞바다 물결이 1에서 2.5m, 먼바다는 3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바그너 그룹 사태가 끝난 뒤에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비군이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벨라루스에 도착했습니다. 4년 만에 중국에서 하계 다보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후에 지금까지 감행된 공격으로 민간인 1,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소식부터 볼까요?
네, 푸틴 대통령이 26일 밤 TV 연설을 통해 지난주에 있었던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란 당일인 지난 24일에 화상 연설을 한 뒤에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약 5분 동안 연설했는데요.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과 단순히 상부 지시를 따랐던 일선 지휘관, 용병들을 구분해서 비판 강도를 달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주동자들은 휘하 용병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죽음으로 내몬 반역자들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투원들과 지휘관들은 반란에 이용당했을 뿐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비견이 프리고진 씨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 주동자들은 러시아 적들이 원하는 것,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 죽이고 민간인이 살해되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러시아가 망하는 짓을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처우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네, 이 앞서 말했던 소위 애국자 지휘관들과 용병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 국방부나 법 집행기관과 계약을 하거나 또 원하면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벨라루스로 가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궁극적으로는 이 바그너 그룹 을 해산하는 수순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바그너 그룹이 하루 만에 모스크바 남쪽으로 200km 지점까지 진격한 걸 두고 이 러시아군 수도 방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단호하게 차단될 것이며 국가와 사회에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깨달을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기다려줬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란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이번 사태로 국민 단합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러시아인들 인내, 연대, 애국심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중재했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한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프리고진 씨가 벨라루스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27일 벨라루스에 도착했다고 루카셴코 대통령이 확인했습니다. 앞서서 로이터나 MBC 등 이 주요 언론은 이 항공기를 추적하는 사이트인 이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인용해서 이 엠브라에르 레거시 600제트기가 이날 오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인근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항공기 식별번호는 이 미국 OFAC 해외 자산 통제국에 등록된 프리고진 씨 전용기 번호와 일치합니다.
네, 자, 반란 사태 후에 이 프리고진 씨의 행방이 한동안 묘연했었는데요.
네, 앞서서 러시아 정부가 이 프리고진 씨가 모스크바를 200km 정도 앞두고 돌연 철군하라가 지시한 후에 프리고진 씨에 대한 형사 입건을 취소하고 프리고진 씨가 벨라루스로 간다고 말했는데요. 이 프리고진 씨가 24일 밤에 차를 타고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 나노두를 떠난 뒤 한동안 거취가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사태 후에 본인 입장을 밝혔었죠?
네, 26일에 텔레그램에 11분짜리 음성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 지휘관들 불의에 저항하기 위한 정의의 행진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프리고진 씨는 반란이 일어나기 전날인 23일 러시아군이 후방에 있는 이 바그너 그룹 이 병사들을 미사일과 헬기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 바그너 그룹 병사 약 30명이 사망했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그런데 프리고진 씨하고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을 비롯한 러시아의 군 지도부가 줄곧 마찰을 빚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방부가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해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26일 밤에 쇼이구 국방장관과 러시아 보안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회의는 쇼이구 장관에 대한 푸틴 대통령 신임을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하계 다보스 포럼이 시작됐네요.
네, 세계 경제 포럼, 이 WEF 하계 연례 회의, 일명 이 하계 다보스 포럼이 27일 텐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럼이 4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네, 하계 다보스 포럼은 항상 중국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게 매년 1월에 이 스위스 유명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이 전 세계의 전현직 정치인이나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 학자 등이 모여서 이 경제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이 대규모 이 국제회의인데요. 이 중국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이 하계 포럼을 주최한 이래 매년 여름에 이 중국 다림과 텐진에서 번갈아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매년 열리다가 이번에는 4년 만에 열린 거군요.
네,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그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열린 겁니다.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 주제는 이 기업가 정신, 이 세계 경제 원동력인데요. 여기서 리창 이 중국 국무원 총리가 개막식 기조 연설사로 나섰습니다.
네. 자, 리창 중국 총리 주요 발언 내용 보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이 희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올 1분기에는 4.5% 성장했고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가 지난해에는 좀 고전했었죠.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계산한 걸 보면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과 대비해서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 중국 경제는 이 코로나 기간에 취했던 고강도 방역 정책을 끝난 뒤에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이게 잠깐 반등에 그쳤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이 5월 경제 지표가 부진해지자 5% 성장률 달성이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5월의 중국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소매 판매율이 4월에 18.4%에서 큰 폭으로 떨어져 12.4%를 기록했습니다. 또 도시 청년 실업률이 기록적 20.8%로 치솟았는데요. 미국과 유럽 금리 인상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공장 생산도 줄었습니다. 또 지난달 수출도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요. 리창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특히 서방의 디리스킹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자,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은 디리스킹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죠.
네, 지난 3월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 말을 한 이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는 게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믿는다면서 따라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자, 디리스킹, 위험을 줄인다는 의미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네, 이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창 총리는 이거는 국가나 정부 관련 조직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경제나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 흐름에 순응하고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결집해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권력을 잡은 뒤에 일어난 공격 때문에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UN 아프가니스탄 지원단, 영어 약자로 UNAMA가 27일 관련 집계를 발표했는데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21년 8월에 다시 집권한 뒤에 이 올해 5월 말까지 감행된 공격으로 민간인 1,095명이 숨졌습니다.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뭐 희생자는 더 크겠는데요?
네, UNAMA 집계로는 사상자가 약 3,700명에 달합니다. UNAMA는 이 탈레반 재집권 이전 해들과 비교하면은 크게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민간인 사상자 수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집계를 시작한 2021년 8월 이전에는 그러면 사상자 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난 2020년을 보면요. 이 한 해만 사망자 약 3,000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대략 8,800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아프간 민간인들이 어떤 식의 공격으로 희생을 당한 겁니까?
네, UNAMA는 대표적인 걸로 급조 폭발물, 이 IED 공격을 들었습니다. 예배 장소나 학교 시장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한 이 IED 공격이 전체 공격 가운데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공격으로 여성 92명 그리고 아이 287명이 숨졌는데요. 특히나 2021년 8월 이전의 3년과 비교해보면 이 대부분 시아파 무슬림 예배 장소에서 감행된 이 IED 공격으로 발생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UNAMA는 설명했습니다.
네, 시아파가 아프간 이슬람 종파 중에서는 소수파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시아파가 소수고요. 순위파가 다수입니다. UNAMA는 특히나 시아파 하자라 공동체를 주로 겨냥해 학교 등 교육시설과 여타 장소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적어도 9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급조 폭발물 IED. 뭐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서도 희생자를 많이 냈던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UNAMA는 이 IED 공격 외에도 탈레반 집권 이후에는 이 적은 획수 공격으로도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이 자살 폭탄 공격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누가 이런 폭발물로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겁니까?
네, 대부분은 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의 지역 분파인 IS 호라산이 벌인 일입니다. 이 IS는 순위파 조직인데 같은 순위파인 탈레반과는 적대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밝히지 않았거나 또 어느 조직이 배후인지 알 수 없는 공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UNAMA는 설명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가 이렇게 큰데 탈레반 정권은 여기 지금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N AMA는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아프간 사람들 안전은 탈레반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UN AMA 인권서비스 책임자인 피오나 프레이저 씨는 민간인들과 민간 목표물에 대한 이런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 아프간 사람들 생명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키라고 탈레반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사회 전반에 갈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민간인들은 또 목숨을 위협하는 공격에도 시달리고 있군요.
네, 탈레반이 다시 등장한 뒤에 외부 지원이 끊기고 이 외국에 있는 자산이 모두 묶이는 등 이 국제사회 제재로 이 재정과 경제가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는 이 폭력이나 무장 갈등으로 생긴 희생자들이 이 필수적인 의료나 재정 심리 지원을 받기가 힘들었었는데요. 탈레반이 다시 나온 뒤에는 이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UN AMA 피오나 씨는 필수 서비스를 위한 기부 기금이 줄어서 이 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기가 현재 훨씬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UN AMA 아프가니스탄 지원단 발표에 탈레반 정권의 어떤 반응은 있었습니까?
네, 탈레반 정권 외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먼저 지난 2021 8월 이후에 상황이 점점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프간 전역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강조하면서 시아파 장소를 포함해 예배 장소와 성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기 위해서 4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 관련 심리를 기각하면서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주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주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주 큰 돈을 투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미 전역에 걸쳐서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에 4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 주목하게 되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6일부터 3주에 걸쳐서 미국의 투자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방문을 하는데요. 그 신호탄으로 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 부처 장관들은 미국의 투자 이 투어를 통해서 미국 여러 지역을 돌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의제를 홍보하고 또 그동안 이룬 경제 성과를 알리게 되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본격적인 표심 잡기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그 자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42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은 지난 2021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프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연방통신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접근의 그 지역별 격차를 자세하게 설명한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지도에 근거해서 지역별로 이 지원금이 할당됩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똑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주인 텍사스주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각각 33억 달러와 19억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버지니아와 엘라베마, 루이지애나와 같은 지역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모든 주가 최소한 1억 7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가 2,7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는 등 미국령에도 이번에 지원금이 할당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지원 계획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이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인터넷 접속의 보편화는 이 전기나 수도시설 그 외에 다른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 현장에 함께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세기 미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지난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우리가 발표하는 이 투자 계획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국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세계 최강의 대국이지만 아직 이 초고속 인터넷 광대역이 구축이 안 된 지역이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요, 이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약 850만 곳에 달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약 2,400만 명이 경제적 이유로 또는 이 광섬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이 뭐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요. 왜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까?
네, 버라이즌이나 아니면 컴캐스트 또 뭐 AT&T 같은 이 광대역 회사들이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시설 설치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투자한 만큼 인터넷 가입자가 많지 않게 되면 회사로서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시골 지역, 외딴 지역의 열악한 인터넷 상황이 크게 알려진 계기가 있다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을 통한 화상 교육을 한동안 실시하게 됐는데요.
네네.
이 시골 지역의 아이들이 초고속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알려진 겁니다.
네.
따라서 공평하고 또 형평성이 있는 인터넷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지원금을 통해 모든 미국인이 오는 2030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초고속 인터넷 사업 투자 계획을 시작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미국의 투자 계획이 속속 발표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메릴랜드와 그리고 일리노이 또 뉴욕주 등을 방문해서 대선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부처 장관들도 3주 동안 총 20개가 넘는 주를 방문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게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앞두고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권자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요. 이 고용 창출과 그리고 낮은 실업률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간주가 되고 있지만 반면에 높은 물가와 그리고 고금리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한데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보다 더 높습니다.
네.
이달 초에 실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54%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 국정 처리 방식에 반대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찬성하는 비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관련 결정 소식입니다.
네, 대법원은 26일 루이지애나주의 그 선거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심리해달라는 이 주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하급법원이 공화당 주도의 주의회가 확정한 선거구가 인종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자 공화당 소속인 카일 아두인 주 총무장관이 대법원에 이를 상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이제 항소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인종차별적이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유권자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겁니다.
예.
루이지애나주는요, 이 흑인 인구가 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회는 작년에 그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선거구 6개 가운데 한 곳만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민권단체 등이 이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면서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급법원에서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가 인종차별적이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루이지애나 그 중부 연방법원의 그 셸리 딕 판사는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투표 절차 등에 있어서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금지하는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6월 20일까지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두 개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이 판결대로라면은 지난해 11월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석수를 한 석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의회는 판사가 제시한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요. 그 사이 해당 사안은 제5연방 항소법원과 그리고 연방대법원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일단 작년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 때는 새로운 선거구에 따라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안을 친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요. 다시 항소 부분에서 이 사안을 다루도록 했고요. 2024년 대선과 함께 있을 의회 선거 전에 종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항소 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제5항소 법원은 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과 주지사는 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주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는 공정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네,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법적 다툼도 벌였지만 의회하고 주지사 간의 또 대립으로 커지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으로 의회는 공화당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인데요. 작년에 에드워즈 주지사는 이 의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러자 의회는 이 주지사의 거부권을 또 거부했는데요. 주의회가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은 것은 거의 30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최근에도 대법원에서 흑인 유권자를 고려하는 결정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일에 알라베마주의 선거구 획정이 이 투표권법 위반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흑인 유권자를 반영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요. 내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될지 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정책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으로 제정되고 또 예산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입법 과정은 다른 나라 의회들과 비교해 아주 복잡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첫 번째 순서로 법안 발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n April, Senator Michael Bennett introduced a bill that would create a task force to look at U.S. policies on AI and identify.
2023년 4월 마이클 베넷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정책을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가 아닌 제안은 의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 제안으로 입법이 시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면 의원들이 이를 발의해 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법안으로 실현하는 경우 행정부가 법안 초안을 만들어 의회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 introduction of the Dream and Promise Act is a moral statement. A statement of the belief that those who have built their lives here, who are raising their families here,
who are contributing to our communities,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상주 대표가 회기 중에 어느 때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하려는 법안은 하원 본회의장 연단 옆에 있는 나무 상자에 넣습니다. 법안 발의에 사전 허락이나 표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사람이 발의자가 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으로 발의하는 의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원에서는 보통 본회의장에서 언급 없이 발의할 법안을 의장 책상 옆에 있는 서기들 가운데 한 명에게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더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상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공동 발의자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원에서는 법안을 발의할 때 더 이상 이를 낭독하지 않습니다. 법안이나 결의안이 제출되면 하원 서기가 입법 번호를 부여합니다. 다음 하원 규정에 따라 의사 간 도움을 받아 의장이 이를 적절한 위원회나 위원회들에 회부합니다. 상원에서는 의장을 대리해 의사 간이 더 많은 관할권이 있는 한 위원회나 아니면 특별 명령에 따라 위원회들에 발의된 법안을 회부합니다.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발의 단계부터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법안 이름을 언론이 주목하거나 대중들이 흥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법안의 우호적인 위헌회를 더 확보하려고 일부러 법안에 모호한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안 발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1930년대 내내 꾸준히 악화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요한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컸습니다.
1853년 매튜 페리 제독이 미국 전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던 페리 원정으로 일본이 개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무역했고 이후 몇 년 동안 근대 산업 국가를 향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본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체로는 석유나 고무, 다른 천연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민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네덜란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식민지인 인도차이나 혹은 영국 식민지인 말라야와 버마를 보며 유럽 강대국들 같은 식민지를 가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업가들 역시 조선과 중국 같은 인근 국가를 일본 제품을 소비할 거대한 시장으로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를 이용해 천연 자원을 얻고 공산품 판매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일본의 욕망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더 직접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이끈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중국 시장이 일본이나 다른 강대국들의 통제를 받지 않길 원했습니다.
1931년 일본군이 중국 만주 지역을 침공했을 때 미국인들은 이를 크게 우려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본 침략에 맞서는 중국 지도자 장제스의 활약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석유와 주석, 천연고무를 보호하는 것 역시 크게 우려했습니다. 1930년대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천연자원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지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중동지역이 주요 석유 생산국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과 아시아 시장을 탐내며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도 상당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금속과 구리, 석유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은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국 의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1937년 여름, 더 많은 일본군 병력이 중국으로 이동했고 중국 해안 여러 지역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사용한 많은 금속과 석유 그리고 다른 원자재 대부분이 미국에서 들여온 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를 일본에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1년 미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에 따라 무역 자체는 합법적이었습니다.
1939년 미국 정부는 일본의 1911년에 맺은 무역협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재를 더는 일본에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결정으로 일본은 팽창주의 계획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독일과 소련이 평화조약을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소련의 평화조약은 일본을 더욱 긴장하게 했습니다. 소련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 확장에 맞설 수 있는 주요 적국이었습니다. 독일과 소련의 평화조약 발표로 유럽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 종료와 독일과 소련의 평화조약, 이 두 사건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 내 온건파가 외교정책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0년 1월, 일본에서 온건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온건파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40년 봄, 독일이 유럽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독일 나치군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침공했고 마침내 프랑스 역시 점령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격파들은 독일의 승리를 일본이 아시아의 유럽 식민지에 공격을 개시할 기회로 봤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서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재빨리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일본의 과격파가 온건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새 정부는 온건파인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가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전쟁 장관은 팽창주의자인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급진파가 정권을 잡은 일본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프랑스에 강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영국이 중국 남서부 도시 충칭으로 가는 버마로드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미국과 일본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1940년 하반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금속과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중국에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괜찮은 TV쇼 본 적 있나요?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Not really, to be honest. I've been so caught up with work that I haven't had much time for entertainment. Any recommendations?
Well, there's a series called Love, Marriage, and Divorce. I think you might enjoy it.
I saw that last year. Did you like it?
I found it interesting that each family had a different food story.
Food?
Yes. In these K-dramas, people are always eating together. I love all the delicious food scenes. It seems that for Koreans, food is the language of love.
I know. Koreans love watching people eating.
잔이 제게 최근에 괜찮은 TV쇼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Have you?
뭐뭐 해봤나요?
Watched.
오늘 대화에서는 watched 본 적 있나요?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Have you heard David's radio show?
들어봤나요?
Have you heard?
가봤나요?
Have you been? Have you been to David's house?
데이빗의 집에 가봤나요?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최근에 괜찮은 TV쇼를 본 적 있나요?
I've been so caught up with work.
일에 정신 팔려 있어요.
I've been caught up in my work.
일 때문에 바빠요.
I haven't had much time for entertainment. Haven't had.
가지지 못했다.
I haven't had much time for entertainment. Time for entertainment.
오락 시간을.
Haven't had.
가지지 못했다.
Haven't had a chance to do that. Haven't had a chance.
기회가 없었다.
Haven't had a chance to do that.
그것을 할 기회가 없었다.
I haven't had time for entertainment.
오락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
Any recommendations?
추천해 주세요.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What are your recommendations? What do you recommend? There's a series called Love, Marriage, and Divorce. I think you might enjoy it.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쇼가 있는데 내 생각에 당신이 좋아할 겁니다.
I found it interesting that each family had a different food story.
각 가정의 다른 음식 이야기가 재밌다고 느꼈어요.
In K-dramas, people are always eating together.
한국 드라마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어요.
I love all the delicious food scenes.
나는 음식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좋아합니다.
I think for Koreans, food is the secret love language.
한국 사람들에게 음식은 사랑의 언어 같다고 생각이 돼요.
I know. Koreans love watching people eating.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해요.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최근에 괜찮은 TV쇼 본 적 있나요?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최근에 괜찮은 TV쇼 본 적 있나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Not really, to be honest. I've been so caught up with work that I haven't had much time for entertainment. Any recommendations?
Well, there's a series called Love, Marriage, and Divorce. I think you might enjoy it.
I saw that last year. Did you like it?
I found it interesting that each family had a different food story.
Food?
Yes. In these K-dramas, people are always eating together. I love all the delicious food scenes. It seems that for Koreans, food is the language of love.
I know. Koreans love watching people eating.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Have you watched any good TV shows lately?
최근에 괜찮은 TV 쇼 본 적 있나요? 한국 드라마 얘기를 영어로 나눠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